이제 노성보 목사님 나오셔서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부족한 점을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들이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셔서 주께 영광만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캠피지연합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대답을 못하시네. 어떤 사회 현상이 새로운 어떤 발전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건이나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사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그러니 이야기를, 이 말을 누가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익었다라는 이야기.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읽게 되면 숙성이라는 말이죠. 숙성은 뭔지 아시죠? 네. 아,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알긴 아는데 사전적인 그 뜻으로 말하라면 제대로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음식을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어가지고 스스로 분자 구조를 작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누가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숙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다 하고 얘기한다면 금방이나 알죠. 김치가 있다. 그렇죠?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있고 미숙한 자가 있습니다. 미숙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지 않았다 라는 얘기고요.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익었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덜 된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렇게 나눌 때 성숙한 신앙 혹은 미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네,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숙성되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다 그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성숙되지 못했어요. 숙성되지 못했어요. 읽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을 읽으면 숙이라고 했는데 다 고개를 못 숙여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고개가 빡빡해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칭찬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나의 성화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 갖고 나온 게 뭐죠? 헌금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 생각되어지고 지금도 이 마음을 갖다가 어찌할지 모르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집에 날라온 빌, 혹은 우리 집에 발생한 문제. 조금 더 생각하는 분들은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 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나라의 문제, 혼용을 가지고 나눠서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한 가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을 텐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어쨌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우리가 분명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그 마음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가득히 넘치거나, 혹은 우리의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어서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게 숙성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우리가 먹기에 좋은, 우리가 누리기에 좋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숙한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문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재건하는 역사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24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포로 2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의 통치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을 쓰기에 좋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들어 사용합니다.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슬루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태양력으로 얘기하려면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그때를 의미하죠.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다녀왔던 동생 하나니아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동생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야 동생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듣기 힘들만한 참담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형님, 가보니까 말도 못하겠어요.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문까지 다 타버려 먹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미 1차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도 이미 그 일을 감당하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100년 가까이 지난 사람, 93년 정도 지난 전에 이 느헤미야보다 갔으니까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13년 전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13년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사명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리라. 저 시름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서 도우리라.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1200km 정도나 되는 떨어져 있는 유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차 타고 수생만이 달려갔다가 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 아니에요. 단 52일 만에 그 엄청난 큰 공사, 성벽을 세우고 문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고 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의 상황이 결코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요. 사회를 돌아보던 대로 정말 답답한 게 많아요.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돼도 아유 큰일 나겠어 라고 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좀 나아질까? 라는 시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우리의 지갑이 자꾸만 두툼해지는 것 같은데 그 두툼해지는 것이 오히려 모자란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더 팍팍해요. 팬데믹 이후에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닫혀져서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고 하고 손 놓고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우라 메우라 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느헤미야 같이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신자조차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으로부터도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아니요.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을 대로 익은 자였기에 고개 숙일 줄 알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총애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지요. 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개교도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우리의 미숙함이 저들의 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숙했다면, 우리가 익은 벼와 같이 겸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따라 살았다면, 그런 욕은 우리가 받을 일도 없었겠지요. 왜? 불신자들이 무조건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해를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된 그 느헤미야의 인격 때문에 이 왕은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도울 정도로 신앙인들은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성숙도가 좀 높아져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성숙하지 못했다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보자는 거죠. 어제보다도 오늘 더 익어진 우리의 모습. 근데 우리가 하는 거죠. 마치
냉장고에, 그것도 냉동실에 보관된 새 김치같이 발광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잖아. 굳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만물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은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성숙한지 아닌지는 눈 한번 돌려보면 알아요. 눈 한번 돌려보자니까 자꾸만 옆을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저 동네 저 지나가는 멍멍이 같이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강아지를 보고 예쁘다, 귀엽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정도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근데 본체만 적힌다든지, 혹은 욕을 한다든지, 내가 지금 욕먹고 산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간다면, 나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의 표현이 될 만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보는 것이 틀렸습니다. 미숙한 사람들과 보는 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는 관점이 틀린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죠? 야야, 우리 집 식구들은 어떠냐? 우리 집안네들은 잘 있겠어?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조국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내 민족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틀려요. 똑같이 보고 오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열 명이 있고 똑같이 보고 와서 다르게 보고 했던 두 명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전 담했던 12명의 지파의 뭐랄까요? 대장들이라고 얘기할까요? 대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갈라디들이 보고를 했죠.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똑같은 걸 보고 너무나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즉 겉의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내면에 왜 그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면은 그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우리들의 눈물과 너무나 다릅니다. 보통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내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또 좋은 눈물의 의미로는 내게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눈물이 있는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우리 캠브리지 연합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이 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님이 요구한 거는 깎고 깎고 깎아서 10명, 일대 몇이에요? 5만. 일대 5만이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멸망되었어요. 자, 우리 템플리치 연합교회는 지금 한 5,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러면 한 사람만 여기서 못해도 느헤미야 같은 인내 기도를 한다 하면은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이 있고 세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붕, 교회 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변화의 역사, 나가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눈물이 늘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 때문에, 내 기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지, 정말로 백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꾼 사람입니다. 성숙한 자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교회 선교단에 잠깐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적은 교회이지만은 정말 정성을 모두어서 지난 2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왔을 때는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보고를 했을 때 누가 제일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현지 목회자들. 지금까지는 돈 있는 그런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그런 교회에서 건물을 짓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 땅땅한 목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굶어가면서 자기의 쌈짓돈으로 모아둔 것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량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좋았지. 얼마나 좋았는지요. 정말 통곡할 만큼 기뻐가지고요. 헌당 예배 때 같이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이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슬픔의 통곡이 아니라 너무나 기쁨, 기쁨의 통곡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83이나 되셨는데 거기 쫓아가셔가지고 현판을 붙들고 얼마나 우시는지.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우리 예배당에 무엇이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빌딩이 날라갔어요. 미국 교회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었다 보니까는 그 백인 목사님들이 선교사 마인드로 저희들을 갖다 굉장히 저렴하게 교회를 사용하게 했어요. 조그만 교회니까. 그래서 천불씩 냈어요. 거저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미국에 보통 4,500불에서 5,000불. 그렇게 내야 돼. 교회를 사용하려면. 아니면은 저 외곽 지역은 한 2,500불. 1,000불 거저죠. 근데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열심히 그냥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왔더니, 바로 선교지에서 돌아온 바로 그 주일날, 빌딩 환자가 다 왔는데, 빌딩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얼마를 내시오가 아니라 계약서예요. 다시 계약하자. 근데 계약서 내용에,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그리고 무엇까지도, 예, 교회에서 사용하면 유틸리티까지도 몇 퍼센트를 계산해보니까 4,500불에서 6,000불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음 달부터 내라는 거야. 아,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없는데, 우리 앞에 너의 영광 환란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낙심하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부터도 낙심이 되기는 그냥 너무나 황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 한 달 헌금이 잘 나오냐고, 전부. 안 그러면 3,500불? 그거 가지고 지금 정말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선교비를 1년이면 만불을 보냈는데. 아니, 뭐, 얼마를 해?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뭘 해야지?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뭐 사순절 기간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미국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주 뒤에 우리 봅시다. 2주 뒤에. 지금 우리 결정할 수 없어. 2주 시간을 벌었으면 기도합시다.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의 슬픔과 원망이 기도로 바뀌니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왜냐가 그 힘들고 어려운 도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예루살렘 성벽은 제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주 뒤에 예배당에 갔어요. 평소에는요 저희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은요 교회가 텅 비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가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요 앞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기다렸던 거예요. 아이고, 가슴이 철컹대. 2주 동안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500% 올려드리는 거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니,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그냥 집에서 일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결정이었어요. 우선이 우리들 결정은 이렇습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세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500불 올려드리는 걸로 각각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뒤에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양반도 허허 웃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 고맙다. 땡큐. 베스트 땡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침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왜 한인교회를 맺어치려고 합니까? 라고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20년을 함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예를 들으니까 왜 괜히 우려버렸는데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제가 감격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들은요 슬프다고 아프다고 가슴앓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큼 하셨나요? 지난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지 10년 됐어요? 30년? 50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었다면 제가 기도하는 게 아이고 나 여기서 떠나면은 나 목회도 못하고 끝장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머물러라면 머물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한 가지가 자기 성찰부터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봅니다. 문제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이 불살라져 버렸어요.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잡혀와 있는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 성벽을 자기가 망치러 가서 헐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휘발유 들고 가서 성문에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부터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는지 아세요? 잘못을 따집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거요? 나봐. 이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내 잘못 없어. 내 책임 아니야. 그건 네 책임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에 대한 순경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가 그것을 고친다고 고쳐지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부터 미워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너가 내 뜻을 알았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브리지 연합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여러분 그것으로 당황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가슴 아래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건 몇 단과 같이 내 스스로를 속일 줄 알아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영광송을 부르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대하시니 예배드리는 온 지체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지이다. 아멘.